VOA 세계뉴스입니다. 대니얼 클린튼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4일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클린튼 브링크 차관보가 오는 10일까지 베이징에 머무르면서 양국 관계 핵심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사라베란 중국 타이완 담당 수석국장이 방중에 동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린튼 브링크 차관보는 5일 베이징에서 양타오 중국 외교부 북미대양주 국장과 마자오시 외교부 부부장과 각각 회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4일 클린튼 차관보의 이번 방중을 비판했습니다. 신문은 미국이 중국과의 의사소통을 모색하고 있다는 노력을 외부 세계에 전달함으로써 책임 있는 국가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해왔으며 이번 클린튼 차관보의 방중은 미국의 그러한 측면을 부각하기 위한 목표라고 주장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 군함이 미 군함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미 해군이 4일 공개한 이 동영상에는 중국 군함이 잔잔한 바다에서 미 해군 미사일 구축함 정운함의 항로를 가로지르며 끼어드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에 정운함은 항로를 바꾸진 않았지만 중국 군함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10노트, 시속 약 18.5km로 줄였다고 미 해군은 설명했습니다. 미 해군은 중국 군함이 정운함에 약 137m 근처까지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바람소리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기 힘들지만 영어로 자유로운 항해를 제한하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당시 정운함은 캐나다 해군 호위함 몬트리올함과 타이완 해협에서 정례적인 작전을 수행 중이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중국 함정이 안전항행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군은 미국과 캐나다가 이례적인 공동항해로 고의적으로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은 테란먼 민주화 시위 34주년인 4일 희생자 추모에 나섰던 홍콩 시민들이 경찰에 체포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5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구금된 홍콩 주민들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홍콩 경찰은 4일 태난먼 민주화 시위 34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던 주민 23명을 공공질서 위반 혐의로 구금하고 53세 여성을 경찰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공공의 평화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20세에서 74세 사이 남성 11명과 여성 12명을 연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는 올해 67세인 민주화운동가 알렉산트라 웡 씨도 포함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홍콩의 민주화운동가들은 홍콩 경찰의 이 같은 행동이 반체제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중국 당국의 광범위한 캠페인의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국방장관들이 양국 간 국방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안타라통신인 5일 보도에서 프라보어 슈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4일 싱가포르에서 리상프 중국 국방부장과 만나 양국 간 국방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비안토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와 중국 간 2+2 포럼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포럼은 특히 향후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 포괄적인 협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수비안토 장관은 또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관계를 조정해 포괄적인 전략 파트너십을 이루는 데 대해 전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형제의 정신과 상호 존중의 원칙으로 양국 간 협력과 우정이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4일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량을 하루 100만 배럴 추가로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 장관급 회의에서 7월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을 5월에 약 1000만 배럴에서 900만 배럴로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신현지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로켓 장착용 조립 건물이 발사 패드 중심부로 이동했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유엔 안보리가 자신들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단독 안건으로 논의한 데 대해 유엔 헌장 정신에 대한 모독이고 왜곡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긴급 공개 회의를 개최했지만 공식 대응에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저녁 사이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북한이 공언한 2차 발사 준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로켓을 수직으로 세워 발사대에 장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조립 건물이 발사 패드 중심부로 이동했습니다. 플래닛랩스의 3일자 위성 사진에는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의 기존 발사장의 이동식 조립 건물이 발사대, 즉 겐트리 타워에서 동쪽으로 약 100m 떨어진 지점에 자리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 지점은 겐트리 타워와 줄처리 건물 사이 약 3분의 2 지점으로 동쪽 끝부분까지는 약 40m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가로 약 30m, 세로 20m인 이 조립 건물은 바닥에 깔린 선로로 동쪽의 줄처리 건물과 이 지점에서 약 140m 떨어진 서쪽의 겐트리 타워를 오갈 수 있습니다. 줄처리 건물에서 로켓을 넘겨받아 이를 수직으로 세운 뒤 겐트리 타워에 장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BOA는 지난달 29일자 위성 사진을 분석해 이 이동식 조립 건물이 기존의 줄처리 건물 옆 동쪽 끝 지점에서 약 140m 떨어진 서쪽 끝, 즉 겐트리 타워 바로 옆에 붙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약 5일 만인 이날 겐트리 타워와 분리된 상태로 발사 패드 중심부에 자리한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현재로선 이동식 조립 건물이 움직인 배경이나 건물 안에 로켓 등 우주 발사체가 들어있는지 등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북한이 2차 발사를 공언한 상황에서 서해 위성 발사장의 핵심 시설이 움직임을 보인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1일 이곳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새 발사 패드에서 정찰 위성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발사는 실패로 끝났는데 이후 북한은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며 추가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실제 발사가 이뤄진 서해 위성 발사장의 새 발사 패드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새 발사 패드 일대를 촬영한 3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에는 하얀색 이동식 조립 건물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북쪽에 붙어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새 발사장의 하얀색 이동식 조립 건물은 가로 50m, 세로 30m의 직사각형 형태로 바닥에 깔린 선로를 이용해 남쪽과 북쪽을 오갈 수 있습니다. 북쪽에는 발사대 혹은 발사시설이 자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은 지난달 25일에서 29일 어느 시점 이동식 조립 건물을 이동시켜 이 지점을 덮었습니다. 이어 지난달 31일 로켓이 발사될 당시 잠시 남쪽 지대에 자리한 것을 제외하면 줄곧 북쪽의 발사 지점을 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가 또다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안보리 논의 자체를 비난하면서 반미 연대를 부추기는 담화를 냈고 미한일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협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4일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자신들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단독 안건으로 논의한 데 대해 유엔 헌장의 정신에 대한 모독이고 왜곡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안보리는 앞서 지난 2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에 관한 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이나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과 같은 공식 대응에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미한일은 북한의 발사 시도를 규탄하며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미한연합훈련 등에 대응한 정당한 조치라는 취지로 북한을 두둔한 때문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에서 안보리가 미국이 하자는 대로 걸핏하면 북한의 주권적 권리 행사를 문제시하는 데 대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며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또 미국의 편에 서지 않고도 국익을 빛내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도가 얼마든지 있고 실제로 그런 자주적인 나라들도 적지 않다며 반미연대를 부추겼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부부장이 또다시 유엔의 이중 기준이 부당하다는 논리를 되풀이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에는 미국을 지지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고 가운데 있는 나라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이나 북한 입장에서는 자꾸 자기들의 논리가 잘못된 것이지만 반복함으로써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규합하고 그리고 반대하는 세력이 잘못됐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같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도발을 논의한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지난 4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 연구위원은 중국의 반박 논리는 북한을 두둔하기보다는 자국 안보의 이익을 방어하는 차원이라며 북한은 도발을 통해 미중 갈등을 조금씩 증폭시켜 자신들의 활동 공간을 넓히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정세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활동 공간이 넓어지고 도발 행동의 비용이 낮아지는 거고 그러면은 미중 갈등이 진척되는 수준에 맞춰가지고 북한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북한은 또 국제해사기구 IMO가 처음으로 이번 정찰위성 발사를 놓고 대북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문을 채택한 데 대해 반발하며 앞으로 위성을 쏘더라도 IMO에 사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글에서 북한의 위성발사 사전 통보에 IMO가 반공화국 결의 채택으로 답했다며 사전 통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 표명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MO가 앞으로 북한이 진행하는 위성발사의 기간과 운반체 낙하 지점에 대해 스스로 알아서 대책을 세워야 하고 이로 인한 모든 후과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런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국제규범, 상식 이런 것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북한의 태도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국제적인 고립과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IMO로의 사전 통보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북한이 위성 발사와 관련한 정보를 IMO에 미리 통보하지 않더라도 중국에는 제공할 것이라며 한국이나 일본 등 다른 주변국들도 중국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보해 안전대책 등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동중국해 해상에 낙하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에는 아마 통보를 하고 국제사회에는 통보를 안 할 가능성이 높지요. 또 탄핵연보가 아마 중국 쪽을 통해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지요.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IMO 불통보가 당국 차원이 아니라 개인 필명의 글에서 언급된 만큼 북한이 실제로 IMO와의 관계에 선을 그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IMO 통보 없이 위성을 발사해 사고가 날 경우 북한도 국제사회의 문책과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한일 국방장관은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3자회담을 갖고 올해 안에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핵 투발 수단으로 다양한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데 맞서 미한일이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경보 정보란 북한 미사일의 발사 추정 지점과 비행 궤적, 예상 탄착 지점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조한범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지구 공면 효과 때문에 북한 미사일 발사 시점은 대한민국이 훨씬 더 정확하고요. 탄착 지점은 일본이 더 정확하고 그러니까 한일 간의 군사협력은 정치적인 외교적인 문제를 떠나서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미한은 한국군 작전통제소와 주한미군 작전통제소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보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가동하고 있지만 한일 간은 현재 이런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체계의 허브 역할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사나 하와이 연동통제소가 맡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위성발사에 대한 긴급 공개 회의를 개최했지만 공식 대응에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이사국들은 북한의 위성발사를 규탄하며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미국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대사는 2일 북한의 위성발사에 대응해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5월 31일 정찰 위성발사를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United States condemns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e DPRK's May 31 reconnaissance satellite launch.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여러 안보리 결의를 뻔뻔스럽게 위반하며 발사됐고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이미 민감한 영내와 그 너머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이어 북한은 발사 실패를 통해 자신의 역량 격차를 파악하고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결정하기 때문에 안보리는 실패한 이번 발사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행동과 성명을 통해 드러난 북한의 의도는 분명하다면서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북한의 최근 발사가 불법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The launch we saw this week, however, is undeniably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안보리는 모든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우주 공간을 탐사하고 이용할 자유를 확인하고 있지만 이번 주 우리가 목격한 발사는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우드 대사는 또 미국은 외교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전제 조건 없이 의미 있는 협상을 위해 대화장으로 나올 것을 계속 촉구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나 북한은 안보리의 침묵에 의해 안보리 결의 의무를 무시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의 약화를 모색할 용기를 얻는 한 계속 식량보다는 탄약을 선택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을 계속 비호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직접 거론했습니다.
As Russia and China reaffirm their commitment to a diplomatic solution.
러시아와 중국은 외교적 노력에 전념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안보리 조치 혹은 안보리 회의 개최조차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가 또다시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와 합법적이고 방어적인 미한연합훈련을 동등한 것처럼 거짓 비교하려 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반복되는 긴장고조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우리의 합법적인 노력은 어떤 식으로도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이를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구실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이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도 안보리가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가만히 있으리라고 안보리 두 이사국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으며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이 안보리의 신뢰를 지키고 이러한 불법적인 행동을 규탄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북한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더욱 위협이 될 추가 발사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우드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미국과 함께 이날 회의를 요청한 일본의 이시카네 기미히로 주 유엔 대사는 북한의 반복되는 위반 행위에 대한 안보리의 지속적인 침묵과 무대응을 지적하며 북한이 안보리의 침묵과 무대응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Japan Joint Secretary General is strongly condemning North Korea for the launch against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한국의 황중국 주유엔 대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에 따라 명백히 금지된 행위임을 거듭 상기했습니다.
Any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by the DPRK is explicitly prohibited by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 체제를 남용하고 공개적으로 핵무기와 그 운반 체계를 개발한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우주발사체에 위성 대신 핵탄두를 탑재하면 핵무기가 되는 것이라고 황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규탄 없이 책임을 미국에 돌렸고 특히 미국의 영내 군사활동을 거론했습니다. 겅상 주 유엔 중국 대표부 부대사는 미국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계속하고 군사주둔을 크게 증가시켜 한반도와 주변 국가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U.S. has continued its military activities and significantly increased its military presence.
안나 에브스티근 이바 러시아 차석대사도 점점 늘어나는 미한일의 군사활동이 동북아에서 파괴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확장 억제라는 개념 아래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안보리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조치 없이 끝났습니다. 한편 유엔 측을 대표해 브리핑에 나선 로즈마리 디칼로 유엔 정무평화구축국 사무차장은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우주 활동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라며 하지만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엔이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파르하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2일 북한이 유엔 사무총장의 대북규탄 성명을 비판한 데 대한 VOA 논평 요청에 북한의 5월 31일 발사에 대응해 발표한 성명의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안토니우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관련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무총장은 북한이 이런 행위를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화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철수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은 2일 담화에서 사무총장의 규탄에 대해 불공정하고 불균형적이며 내정 간섭적인 행위로 규탄 배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앞서 31일 오전 6시 27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만리경 1호로 명명한 군사정찰위성을 신형 발사체에 탑재해 발사했지만 추진력 상실로 서해에 추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상원 본회의 심의와 표결을 거쳐 상원 인준이 공식 확정됩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1일 전체 회의에서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승인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관계자는 2일 VOA에 터너 지명자를 비롯한 9개의 인준안이 외교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본회의 심의 및 표결을 거쳐야 상원 인준이 공식 확정됩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1월 23일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에 줄리 터너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을 대사급인 북한 인권 특사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지명자는 국무부 근무에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동남아시아 국장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에서 16년 이상 근무하면서 북한 인권특사실 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하며 북한의 인권증진과 관련한 사안을 주로 다뤘습니다. 터너 지명자는 지난달 17일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안보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공개 회의를 재개하고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계 한인 사회와도 협력해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을 찾아내고 이들의 조속한 재회를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진 직책입니다. 이 자리에는 2005년 8월 선임된 제이 레프코비츠 초대 북한인권특사에 이어 로버트 킹 전 특사가 2009년부터 2017년 1월까지 7년여간 재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약 6년간 공석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주한 미 해군은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이 최근 실시한 해상 훈련으로 연합군 해상 차단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훈련을 많이 할수록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 미 해군 사령부는 지난달 31일 실시된 이스턴 엔데버 23이 연합군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한 미 해군 사령부 공보실은 이에 VOE에 보낸 이메일에서 관련 질문에 이 훈련이 연합 해군으로서 우리의 효율성, 특히 해상 봉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들이 더 많이 협력하고 훈련할수록 우리는 이 지역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서 안보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한일과 호주 등은 지난달 31일 한국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대량 살상무기 WMD 확산 및 선박 간 불법 환적 등을 차단하기 위한 연합 해상 차단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달 30일 제주에서 시작된 WMD 확산방지 국제협력체인 확산방지구상 PSI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진행됐습니다. 한국군이 주관한 이번 훈련은 대량 살상무기 적재가 의심되는 선박의 운항을 가정해 다국적 연합군이 멈춰 세워 승선한 뒤 검색하는 등의 절차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북한 외무성은 이스턴 엔데버 23과 관련해 봉쇄를 기도하면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선경 외무성 부상은 지난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한은 이번 훈련이 방어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동원된 무력의 규모로 볼 때 유사시 특정한 국가에 대한 전면적인 금수 조치와 선제 공격 준비를 완비하기 위한 극히 위험한 군사 연습이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과 한국, 몽골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3자회의체를 신설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몽골, 한국이 공동가치와 이익을 강화하고 증진하기 위해 3자회의를 발족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3국은 지난달 30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국장급이 모여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미국의 마크 램버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한국의 최용중 동북아시아 국장, 몽골의 군태 부수렌 다수렌 외교부 정책기획 국장이 참여했습니다. 3국은 회의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2022년 초 이후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북한의 계속된 핵무기와 운반수단 개발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표명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3국은 모두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몽골은 비핵화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한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3국은 역내와 다자협력, 정치, 안보 파트너십, 상호 호혜적인 경제관계 강화 등 광범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한 3국은 유엔 헌장과 주권 평등의 원칙,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 존중, 인권 증진과 존중, 무력 위협 및 사용 금지 등 국제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3국은 핵무기 사용의 위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핵전쟁은 승리할 수 없으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모든 국가들이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3자회의 결과를 전하며 이번 한미몽 국장급 회의는 3국 외교부 간 개최된 첫 국장급 회의로서 가치를 공유하는 3국이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에 기여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우리의 인태 전략을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3국은 한미몽 국장급 회의의 정례적인 개최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최근 중국 회사가 북한 선박의 소유주로 국제기구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선박을 소유 운영하는 행위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회사가 소유주로 등록된 선박은 북한 선적의 자이저우 2호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에 따르면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이란 이름의 회사가 2023년 1월 1일부터 자이저우 2호의 등록 소유주로 등재됐습니다. 이 회사의 등록 국적은 중국으로 표기됐습니다. 선박의 소유 주체가 중국 회사라는 의미입니다. 또 회사 주소 직함엔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의 실제 주소 대신 북한 평양 보통강구역 소장동 소재 조선 성진시핑을 대신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GISIS에 게시된 내용만으론 내용 파악에 한계가 있지만 상황을 종합하면 조선 성진시핑 소유의 북한 선박 자이저우 2호가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중국 회사에 의해 소유권이 관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박업계에선 대리점 형태의 선박회사들이 실제 소유주를 대신해 선박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도 자이저우 2호의 중국 입출항을 돕는 대리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은 소유한 선박이 자이저우 2호가 전부인 초소형 회사입니다. 문제는 북한 선박의 운영을 돕는 이 같은 행위가 국제사회 대북제재 위반이란 점입니다. 2016년 채택된 유엔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는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와 임대, 운항은 물론 선급 혹은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회사가 자이저우 2호의 소유주로 등록된 것 자체가 제재 위반이란 의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자이저우 2호가 이미 대북제재 위반 전력이 있는 선박이란 사실입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과거 중국 영해에서 북한산 석탄을 수출한 태양호와 자이저우 2호가 불법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양호와 자이저우 2호가 남포항에서 석탄을 적재한 후 중국 닝보 저우산 해역에서 석탄을 수출하기 위해 선박자동 식별장치 AIS를 껐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는 지난해 5월 22일 석탄을 싣고 있는 자이저우 2호의 위성사진도 공개돼 있습니다. 중량 톤수 4,394톤의 중형 화물선인 자이저우 2호는 2011년 9월 건조된 비교적 신형 선박입니다. 건조 첫 해엔 중국 선적의 위안타이 88호로 운항되다가 2016년 11월 지금의 자이저우 2호가 됐습니다. 북한 깃발은 이듬해인 2017년 2월에 달았습니다. 한편 BOA는 안보리 전문가 패널과 중국 정부의 자이저우 2호의 중국 회사 등록 문제를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강제노동에 동원하는 등 아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세계 최대 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유엔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15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 앰네스티가 국제아동절을 맞아 북한 당국의 아동권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2일 BOE에 보낸 공식 성명에서 북한 당국이 매해 6일 국제아동절을 맞아 성대하게 경축 행사를 열고 이를 기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에서 선전하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아동의 모습과 실생활에서의 아동 권리를 경시하는 당국의 행태는 그 괴리가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의 최재훈 북한인권 담당관은 북한의 아동이 처해 있는 인권 실태를 들여다보면 과연 당국이 아동의 생명과 권리, 그리고 행복과 건강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가 최근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북한 주민 수십 명을 면담한 결과 북한 당국은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 담당관은 북한의 중학교 학생들은 학교 수업 외에도 평일, 주말 할 곳도 없이 국가가 부과한 농사, 도로 보수, 그리고 건설 작업과 같은 중노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소학교 학생들도 학교 시설 보수, 환경 정비와 같은 노동에 강제돼 왔다며 학생들은 적절한 휴식과 식사는커녕 제대로 된 안전장비도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신문 등 북한 주요 관영 매체들은 앞서 1일 국제아동절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어린이 사랑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일반 어린이뿐 아니라 장애 어린이, 고아들에 대한 복지가 크게 개선됐다며 어린이들은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나라의 왕이란 선전을 되풀이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하지만 북한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강제노동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담당관은 취약계층 아동은 건설 현장, 탄광 등 험지로 보내지는 국가 차원의 노동력 징발 시 자원의 형태로 둔갑돼 반강제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아동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여전히 국가로부터 강제된 위험하고 힘든 노동에 매일같이 노출돼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정권이 1990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휴식과 놀권리, 32조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당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노동력 관행 착취를 하루빨리 철폐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고 신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곤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최근 북한과 일본이 관계 개선의 손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북 정상회담 운을 띄우자 북한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화답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27일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며 북한과의 고위급 협의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일본인 납북자 귀국을 촉구하는 국민 집회에 참석해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입니다.
조건을 つけずに 이츠데모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向き合う決意であると
기시다 총리는 조건을 달지 않고 언제라도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결심을 하고 있고 전력을 다해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뒤인 29일 북한은 조건부 수용 의사를 보였습니다. 박상길 북한 외무성 부상은 담화를 내고 만일 일본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대국적 자세에서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모색하려 한다면 조일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공화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말이 아니라 실천 행동으로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을 10여 차례 방문한 일본 주간 동행경제 후쿠다 게이스케 칼럼니스트입니다.
뭐 일본에서도 뭐 기시다 총리 발언에 대해 이렇게 뭐 일찍 빠른 반응이 그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약간 놀라운 좀 분위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역대 정부는 2019년 이래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북한은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건부이긴 하지만 북한이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현재 북일 대화의 공은 일본에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대화 제의에 북한이 일단 호응한 만큼 이번에는 일본이 접촉 시기와 장소를 제안할 차례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전문가들은 북한과 일본 사이의 고위급 접촉이나 협의까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인 마키노 요시히로 히로시마대학 객원 교수 겸 아사히 신문 외교 전문 기자입니다.
일단 뭐 아세안 리저널 포럼 ARF 전도에 뭐 재선희 외무장관하고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장관 사이에 고위급 회담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아르헨인가 오는 가에 정상회담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다음 달에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일본의 대화 조건이 맞느냐 여부가 핵심 관건이라고 말합니다. 일본의 목표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입니다. 북한과 일본 관계는 납치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히 고여 있습니다. 지난 2002년 9월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15명의 일본인을 납치했다고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피랍 일본인 5명을 일본으로 송환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미 사망했거나 북한에 아예 입국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공식적으로 17명이 북한에 의해 납치됐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피랍자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실제로 사망했으면 유해를 조사하자는 입장이라고 마키노 요시히로 기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스톡홀름 합의 정도로 좀 북한이 양보한다고 하면 일본은 기꺼이 뭐 그런 걸 받아들고 다시 협상하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 2014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만나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합의했지만 이후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납치 문제가 이미 끝난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박상길 외무성 부상도 선행한 정권들의 방식을 가지고 실현 불가능한 욕망을 해결해 보려고 시도하는 것이라면 오산이고 괜한 시간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납치 문제는 이미 끝난 사안인 만큼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북일 관계를 관찰해온 후쿠다 게이스케 씨는 납치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간 견해차가 큰데다 일본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양측 간 고위급 협의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국내 상황을 보면은 그 말로만 하지 기시다 총리가 만나자 구체적인 그렇게 그 조건을 발표하는 여유가 있는지는 좀 제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2006년부터 북한에 독자 제재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중에는 망경봉호를 비롯한 북한 선박 입항 금지를 비롯해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과 조총령 간부의 재입국 금지, 대북 송금 규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키노 요시히로 기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상황과 미한일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일본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4년 스톡홀름 합의에서는 독자 제재를 일부 완화했지만 제가 보기로는 그거는 쉽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쪽에서 한미일 안전보장 협력이 너무 중요하다고 계속 주장해오고
실제로 미국 전문가들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풀더라도 미국과 한국과 조율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납치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대북 제재에 금이 가거나 미한일 공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북한 문제 전문가인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일본이 이 문제를 놓고 워싱턴과 긴밀한 사전 협의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일 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해묵은 숙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1945년 8월 일제강점에서 해방되자 1965년 6월 한일 기본조약을 맺고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이어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금조로 청구권 협정을 맺고 일본으로부터 5억 달러를 받아 포항제철을 비롯한 경제 개발에 활용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아직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구권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국교가 정상화될 경우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100억 달러 이상의 청구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일 관계 같은 경우는 수교 배상금이 있습니다. 약 100억에서 한 300억 달러로 수교 배상금, 북일 수교 배상금이 추정이 되는데 그 정도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북한에게는 아주 단비가 될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북한과 일본이 대화 재개의 신호를 주고받았음에도 실질적인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납치 문제를 둘러싼 북일 간 견해차가 워낙 큰 데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영내 대결 상황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일본이 꽉 막힌 양자관계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 인권단체들과 탈북인권운동가들이 탈북민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중국을 압박하는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기구들의 중국 인권심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부시연구소의 조세김 연구원은 이를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 정권을 두둔하는 중국의 시진핑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탈북 고재비 출신인 김 연구원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북한 인권 관련 비공식 회의에 참석해 증언한 경험을 회고하면서 중국 대표단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게 두렵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연구원은 당시 중국이 회의 생중계를 차단한 사례를 거론하며 중국 정부는 나의 목소리를 침묵시킬 수 있지만 북한의 자유를 향한 나의 희망을 빼앗아갈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탈북 여성 이서연 씨도 중국 대표단을 향해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가 언젠가는 중국을 겨냥하지 않을 것이라고 얼마나 장담할 수 있겠냐며 북한의 인권 개선이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How much can you guarantee that the missiles and nuclear weapons won't be aimed at China one day?
이렇게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무대에서 중국을 정면으로 비판하거나 압박하는 움직임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런 기류는 특히 유엔기구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국 인권에 대한 심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조사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은 지난 2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중국 관련 사회권 규약 이행 검토 회의를 앞두고 위원회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위원회가 중국 내 탈북 여성과 이들의 자녀들이 겪는 심각한 인권 상황을 직시하고 중국 정부의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민간법률단체 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는 지난 3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67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 맞추어 중국 내 탈북 여성 보호를 촉구하는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중국의 동북 삼성을 레드존으로 규정하고 이곳에 북한 여성과 여아들에게 자행되는 인권 잔혹행위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긴급 행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세계 70개 이상의 민간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 자유연합은 당시 유엔 여성지위위원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탈북 여성들과 행사를 열어 중국 내 탈북 여성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5월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중국 심의를 앞두고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심의 전 NGO 약식공청회에 참가해 중국 내 탈북 여성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 요한나 호사냑 부국장은 중국 정부가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을 시행함에 따라 도리어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중국 내 탈북민을 보호하고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선 대북 영향력이 큰 중국을 움직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VOA에 김정은 정권뿐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를 방조하는 중국 시진핑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걸 국제사회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걸 또 이제 방조하는 게 사실은 중국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제 중국의 역할이라든가 책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뭐 국제사회에서 뭐 논의가 안 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충분히 문제가 국제적 공론화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역할을 이제 북한인권 NGO들이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고
인권단체들은 이런 노력이 점진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5월 30일 중국 심의 후 채택한 최종 견해를 통해 중국 내 탈북 여성이 직면한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중국 시진핑 정부에 공식 권고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호사냑 부국장은 이날 성명에서 이는 전례 없는 일이라면서 중국 당국의 권고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중국 부문에 탈북민 문제 비중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보고서는 중국의 유엔난민기구 유엔의 지시 아래 탈북난민 접근 제한, 탈북난민 지원 중국인 구금, 강제 북송, 탈북민 석방과 관련한 중국 관리들의 뇌물수수 문제, 탈북 여성들이 낳은 중국 내 자녀의 국정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뤄 관심을 끌었습니다. 유엔을 상대로 지속적인 대중국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북한인권증진센터의 탈북민 출신 이한별 소장은 BOA에 유엔인권기구가 피해자를 중심에 놓는 접근법을 강조하는 만큼 피해자인 탈북 여성들이 적극 나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는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17도, 낮 25도, 양덕 아침 13도, 낮 22도, 신의주는 아침 17도, 낮에는 22도, 구성 아침 16도, 낮 기온은 2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12도, 낮 최고기온은 23도, 강계 아침 13도, 낮 23도, 희천 아침 15도, 낮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16도, 낮 23도, 용현 아침 15도, 낮 24도, 개성 아침 16도, 낮에는 25도, 사리원 아침 16도, 낮 기온은 26도, 신계 아침 15도, 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6월 6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지금까지 심현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두 명의 저명한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부당한 구금과 선고를 비난합니다. 지난 4월 10일 중국 산둥성 법원은 변호사인 쉬지용에게 징역 14년, 또 다른 변호사인 딩자시에게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의 베단트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이들이 집회와 표현의 자유와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본적인 자유를 지지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쉬지용과 딩자시는 모두 감옥에 간 적이 있습니다. 두 변호사 모두 2010년에 시작돼 일반 시민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행사하고 부패를 종식시키며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을 옹호하는 새로운 시민운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냈습니다. 딩자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그리고 쉬지용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2013년 시진핑이 권력을 공고히 하고 국가주석이 된 이후 시작된 탄압으로 인해 인권 옹호와 관련된 수백 명의 변호사들이 체포 또는 추방됐습니다. 감옥에서 나와 두 사람은 2019년 변호사와 시민사회운동가들의 비공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딩자시와 쉬지용은 또다시 체포됐습니다.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중국이 억류 중인 두 명의 인권 옹호자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며 그들의 가족에 대한 어떠한 탄압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에 부당하게 구금되거나 투옥된 다른 사람들을 석방하고 또 부당하게 추방된 변호사들을 복직시키며 모든 개인이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파텔 대변인은 미국은 항상 인권을 옹호하는 중국과 전 세계의 용감한 개인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대니얼 클린튼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중국과 솔직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가졌다고 국무부가 5일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클린튼 브링크 차관보와 사라베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국 차이완 담당 수석국장이 양타오 중국 외교부 북미대항주 국장과 마자오시 외교부 부부장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동에는 니콜라스 번스 중국 주재 미국 대사도 참석했습니다. 국무부는 양측이 열린 소통 라인을 유지하고 최근 양국 간 고위급 외교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솔직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양측이 양국 관계와 양안 관계, 의사소통 채널 및 기타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치열하게 경쟁할 것과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옹호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린튼 브링크 차관보는 오는 10일까지 베이징에 머무르며 이후 뉴질랜드로 이동해 미국 뉴질랜드 전략대화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소셜미디어에 북한의 WHO 집행이사국 선출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축하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인물들이 일제히 이를 비난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 당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니키 헤일리 전 대사, 그리고 론 디스탠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3일 아이오와에서 열린 행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으나 누구도 북한이나 러시아의 독재자를 칭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과 동맹국을 반복해서 위협하는 깡패로 지칭하며 깡패에게 축하를 건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공화당 대선 후보에 합류한 디센티스 주지사는 김 위원장을 살인적인 독재자라고 밝히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축하를 건넨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아이오와 행사에 참여한 공화당 소속의 에이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도 북한의 독재자 김 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찬사를 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국민을 억압하는 지도자들을 제재하고 우리는 그들을 세계 무대에서 높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 군함이 미 군함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미 해군이 4일 공개한 이 동영상에는 중국 군함이 잔잔한 바다에서 미 해군 미사일 구축함 정운함의 항로를 가로지르며 끼어드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에 정운함은 항로를 바꾸진 않았지만 중국 군함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10노트, 시속 약 18.5km로 줄였다고 미 해군은 설명했습니다. 미 해군은 중국 군함이 정운함에 약 137m 근처까지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바람소리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영어로 자유로운 항해를 제한하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당시 정운함은 캐나다 해군 호위함 몬트리올함과 타이완 해협에서 정례적인 작전을 수행 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V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